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과 고난 시리즈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본 시리즈는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고난 주제는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어렵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회중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자를 써서 복음이라잖아요, 그죠? 소리다, 소식이다, 복음 이렇게 말은 해놓고 거기에 왜 또 고생할 고자가 들어가는지, 그 복음과 고난 그러면 좀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시리즈 지금 딱 두 번째인데 이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성경 구절 자체를 여러 번 인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자체가 고난을 복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진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말 잘 안 하겠죠? 어떻게 해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극지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시련을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강한 의지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런 극기의 정신을 넘어서 고난 자체, 그 고통 자체를 환영하고 기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고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자세를 피력하고 있지만은 실은 기독교의 고난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고난관은 그럼 뭐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우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상스럽게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 관과는 정반대로 자기를 고난의 주라고 소개했어요. 승리의 주가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오셨고 또 고난을 다른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세속적인 세상적인 잘못된 메시아관과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께도 여러 번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시는데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관계있습니다. 뭐 그 얘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인자는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귀에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자신들의 사상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왜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다 그 말이죠. 그 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 필요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잘 살펴봐야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죄인들을 죄와 사망과 정죄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의 고난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제공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이 낮아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받으시는 영광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은 이 순서를 다 싫어해요. 다들 뭐 영광 먼저 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 문제를 금방 그냥 확 풀어주시기를 원하죠. 즉각적으로.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 가운데 만사 형통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번역된 뭐 시편 같은데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돼서 가르치죠, 물론. 과거 이 부흥 사경에 이럴 때는 주로 강사들이 뭘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만 믿으면 그야말로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이죠. 있잖아요. 뭐,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결혼 잘 되고, 이 모든 문제 다 풀린다는 거죠. 부부 문제 금방 해결되고, 경제 문제 금방 해결되고, 진급, 뭐, 진학 문제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집회를 가졌어요. 요즘은 뭐 그런 식으로 부흥회를 잘 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래도 그와 같은 사상의 영향을 받은 말씀들이 교회 강단에서 지금도 요가 되지 않은 채, 걸러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스타일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사상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형통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믿고 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잘 믿는 게 뭐냐 하는 건 이제 별개 문제겠죠. 근데 물론 궁극적으로 잘 되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자체가 신천 신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다 경신되고 죄의 흔적이 없고 질병이 없고 뭐 부부 문제 뭐 이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뭐 돈 문제 뭐 기타 질병 문제 이런 거 없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싫다요. 과정 싫고 그냥 결론만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에 잘 안 들어오나 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우리는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공적에 우리가 의존만 하면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손해 있고 또 뭐 그 고난이 있으신데 예수님 다 우리가 받을 고난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공적만 믿으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많이 말하면서도 정작 성경에서 너무나 클리어하게 제시되고 명시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말하기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자선을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뭐 내 얼굴에 침 뱉고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선행이라는 것은 복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뭐가 선한 것인가?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의 불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쫓아서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면 고난이 오는가? 그것이 바로 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의 세력은 복음을 싫어해요. 예수님이 뭐 복음 전하시고 상 받으셨어요?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다 예외 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이런 성경의 엄연한 진리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교리의 바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주 힘들게 믿는 사람, 뭐 한두 사람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힘든 기도 나오죠. 기도할 때마다, 그야말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뭐 찬양 찬송 뭐 그런 영광스러운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고 그 따져보면 그 어려운 문제가 고난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가 빈약하기 때문에 기인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평화상 받고 뭐 노벨상 받았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리얼리티라고. 왜 그것을 눈을 감고 살려고 그러냐 하겠죠.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 삶의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는가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뭐 90% 이상이 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크리스천 라이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진술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서신들이 글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교회 교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을 본받아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밟아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밟아서 쫓아가는 그 길에 고난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다. 그죠? 그 고난의 요소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정통적인 교인이라고 볼 수 없죠. 적어도 신약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하고는 상당히 질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제가 본을 끼쳐 그때 언더라인 했는데 그게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유의하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들이 그 받을 그런 고난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죠. 그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대하고 받으셨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모본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도 보시겠습니다. 15장 5절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것도 언더라인 된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걸 생각합니까? 아마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물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품이 어떻게 오죠? 그와 같은 성품은 고난의 삶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 그런 것,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따른다고요? 그냥 맨손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습니다 하고 믿음만 내세우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 따르는 거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죠. 이 말씀은 저 자신을 물론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잘 순종하지 않는 말씀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오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사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사실이었던 것은 그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사실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의 길에서 겸비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대로 의지하고 믿고서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거룩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거룩한 삶의 패턴이라고 하죠. 그 패턴 외에는 다른 모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겠지 하고서 그것을 다 쫓아가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은 이제 결국 다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연구하고 오래가는 유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고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복주시기 위해서 잔뜩 그냥 쌓아놓고 지금 재놓고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 복을 클레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복을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복받으러 오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슨 복을 달라고 그러죠. 날마다 복 달라고 그러는데 종류가 다른 복을 원하죠. 우리 큰 미스테이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낭비되니 크리스천 라이프가 다 그냥 웨이스트 어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말씀 똑바로 깨닫고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으면은 그 사람 박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다른 복들 좀 들어왔다고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신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실 때 감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 복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는 포장에 쌓여서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열어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고난 봉지가 오늘 배달이 됐네. 잘못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리턴 시켜버리네. 하나님의 그 창고에는, 복의 창고에는 맨날 그 리턴드 된 그 파슬이 잔뜩 쌓여있어요. 하나님 기다리시죠. 언제 또 자주, 또 보내세요. 자주 보내신다고요. 계속해서 자주 돌아와. 주소 완전히 뭐, 자들 이제 이사 가버렸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려요. 고난의 유익이 뭐냐? 우리의 무릎을 낮게 하는 거죠.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하고. 고난이 오면 사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 고난이 뭘 갖다 주느냐? 순종을 배우게 하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냥 믿음이 있다고 쑥 나오는 게 아니라 역경의 계단을 밟으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고 그 뜻에 복종하고 아버지가 바라고 주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씩 둘씩 배워나가는 거죠. 고난은 예수님에게도 필요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의 인품이 연그러져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뭐냐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고난이 가는 목표가 뭐냐? 끝점이 뭐냐? 그것은 영광의 좌석이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기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당연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높이시고 주권을 크게 행사하시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9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를 시작하지.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건 그 위에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위에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승천하셔서 받으신 자기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성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인간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그 목표에 도달하고 하나님 주신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동기부여. 우리들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동기부여라는 이름의 상을 주신다고 말이죠. 동기부여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보너스 주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상리적인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뭐 사람 이용하는 거 아닌가, 노동력 착취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세상에서 그래서 악용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넣어준 메커니즘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뭐 비즈니스에.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해. 인간은 동기부여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많이 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겠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뭐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시련을 견디면은 고난을 많이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군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뭐 시련을 견디고 뭐 고난받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참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권을 나누고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도 약속하신 것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문맥으로 분명하잖아요. 앞에서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무엇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그 큰 상이 바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의 뭐 인내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건 아니죠. 히브리 교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후한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약속된 유업에 어떤 상을? 큰 상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상이 없다는 뜻이죠. 성경에 너무나 명백한 말을 그냥 뭐 이렇게 저기 이리저리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사실상 예수님께서도 이 말은 좀 놀라울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받으실 상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하시고 고통을 참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을 바라고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또 그 후에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것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동기부여예요. 하나님이 뭐 무정하게 무조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박해는 상을 가져옵니다. 상을 가져오는 전령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시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은 하나님부터 상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뻐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나를 따르라, 무조건 희생하라, 무조건 복종하라, 무조건 인내하라, 무조건 자기를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와 같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능력 받는다는 얘기죠. 능력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너 죄와 함께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하시는데 그 격려의 방법이 뭐냐?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면 뭐 편의점에 들어가지고 그 나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사실은 상의 아이디어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피와 살 속에 깊이 젖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사실상 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많이 가르친 가르침을 왜 그걸 관심 안 갖고 그냥 뭐 그런 걸 얘기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한다든지 믿음이 낮다든지 뭐 이렇게 유치하게 본다든지 물론 뭐 이렇게 상업주의적으로 붕사들이 뭐 상상해가지고 아주 밭을 벼르는 건 사실 버려놨어 완전히. 그렇지만 그 밭 그냥 포기하고 새로 읽어야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이 악행이든 선행이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악은 악행에 따라서, 선은 선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격려도 되지만 아주 큰 경고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상이 쌓여져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주님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땀을 흘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아주 아주 즐거워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신자들이 다 기뻐하죠. 그거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주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편안하게만 산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함께 당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공로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 뭐 여러 가지 말씀 보시면 자기의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거,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한 거, 자기가 기여했다고 생각한 거,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보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공적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바꿔서 아 이거 지푸라기였다. 그래서 그게 다 타버리고 이거 나무 쪽에 불과했다. 다 타버리고 가짜 보석이었다. 다 타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예수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우리 행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런 경고를 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있고 특별한 상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는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는 것이 뭔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받지 않으면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를 우선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주옥 같은 축복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거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뭐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냐고 시련의 길을 밀어버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 담긴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는 자들에게는 고난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을 잃어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신자들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신자는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내가 듣지 못한다니 그런 격려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것도 몰라요. 내가 시련을 어떻게 견디고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견뎠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에 가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받는 시련이 없는데 무슨 뭐 위로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모욕이 없으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위에 임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상실하는 거예요. 그 많은 축복들을.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하며 나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나는 왜 자식들이 제대로 안 됩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옆집보다 못 살고 왜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고 나는 예수 믿고서 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항의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늘 날마다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의 파서를 맨날 보내지 않았느냐? 너 안 열어보지 않았니? 발로 차지 않았니? 이스라엘 성에 넣지 않았니? 그거 관심 없지 않았느냐? 너희가 성경을 보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는 왜 보느냐?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본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본다.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본다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그걸 보지 않느냐? 여기 이렇게 쓰여진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중요한 거죠. 무엇을 읽느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이해하느냐 중요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좋아하시죠.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복을 찾고 그걸 받아야 내가 부모로서 기쁜 것이지 엉뚱한 걸 가서 복이 아닌데 복이라고 해도 그 별로 레벨이 낮은 것인데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라고 그런다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자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주 예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시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고난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고난들이 다 있는데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오판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고서 판단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죠? 이 세상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의 고통들. 막 그것이 고작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가 그 모본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가까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즐겨라 그러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련이 보편적인 고통들 또 내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시련들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동정하세요. 너무 그랬으니까 너 잘못이잖아. 너 싸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십자가 가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오판과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동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불필요한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가르치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어요? 신약은 목이 터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들리는 것도 없고 무슨 소리 하나 싶고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된 일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잘 감당하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 고난들 가지고 막 너무나 그냥 힘들어하는데 자승자박의 고난을 놓고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뭐 고난이라고 뭐 이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그냥 미화시키거나 그것을 영성화시키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련 가운데 있는 고통도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그 완전히 이게 경시하는 말, 그런 자세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내 이름이 아닌 주 예수 이름과 주의 복음 위해서 가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 다른 모든 내 잘못으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보고 뭐 주여주여 하고 불평하거나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어리석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내가 깍을 읽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의 미련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이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자복을 해야죠. 그런 거 놓고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그런 복음을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인들로 채워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그런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더블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인생을 살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의 좌절과 나의 여러 가지 좌초되는 일들과 나의 실망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나는 쓰러지나 그러나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선다 이거죠. 무슨 뭐 교회가 뭐 사람들만 잔뜩 와 있다든지 뭐 목회자의 무슨 화려한 경력이라든지 뭐 외국 유학의 커리어라든지 무슨 학위라든지 뭐 헌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건축물이 뭐 엄청나게 크다든지 이런 것이 교회의 크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있어요. 참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서 풍겨나는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성소로 오셔서 그 제사를 열납하시고 흠향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하나님이 뭐를 흠향하시고 무슨 냄새를 흠향하실 것 같아요? 내 삶을 보신다면 내 삶에서 어떤 냄새를 맡으실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마땅히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 날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환란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세요? 환란이 없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한숨과 울음으로 나날을 그렇게 늘 보낸다면은 그런 자세로 고난을 대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전혀 체험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성도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성도의 환난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필요해요. 환난을 겪으면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환난이 없으면 이상하게 안 자라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내가 실제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또 미화시키는 것도 나쁘지만 고난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그래서도 안 되죠. 고난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고난 속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죠. 고난 당해본 사람들 그거 다 알지 않겠어요? 어느 문인의 말처럼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이 젖은 빵을 먹는데 웃음이 튀어나오겠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경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 자체, 고통 자체, 시련 자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 이를 악물고 고난을 참으면서 억지로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갑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입니다. 그런 걸 배우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행하는 축복신앙, 성공신앙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고난의 주로서 이 세상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뭐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나? 고난은 하나님이 다 지고 가요. 뭐 병도 다 가져가시고 모든 악한 것도 다 가져가셔서 못 박으셨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태평성세를 누리면 된다. 그건 성경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신 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입니다.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지. 세상 시련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요한이 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신 것은 나의 뭐 이걸 자질구레한 뭐 고난 그런 거 다 지고 가셔서 내가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 그죠. 아까 우리 읽은 베드로의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게 했어. 시련의 십자가였지만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한 것이라 그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주님 명령대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겠죠. 비록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많아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 인생살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아요. 왜 나는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까? 왜 나는 날마다 무덤을 생각해야 될까? 왜 나는 나도 멀쩡하고 내 아내도 멀쩡한데 왜 내가 낳은 자식은 그렇게 지체화가 되고 정신적인 결함이 있을까? 왜 나는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서 이 평생을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장사 이렇게 안 되는가? 뼈빠지게 벌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나는 그때 그 장소에서 그런 변을 당했을까? 왜 나는? 그런 말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불행도, 그것이 뭐 나의 잘못이건 타인의 잘못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든지 간에 그 모든 시련을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은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화가 복이 될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절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분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패턴으로 이어질 때, 그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고난의 오솔길을 거쳐서 가는 길이에요. 고난의 뒤안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환난의 고독 속에서 우리들은 천사의 시중을 받습니다. 왜 고난이 꼭 필요한지는 언젠가 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서로 맞대고 만날 그날에 우리는 내가 겪었던 고난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되고 또 이 세상이 가졌던 고난의 의미까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능력의 공급이 있다는 그 약속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나의 피땀들이 언젠가는 하늘의 보상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을 통해서 나에게 넘겨질 날이 있을 것을 또한 믿어야 하고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시고 작정하신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닿을 수 없습니다. 광야의 고통은 그래서 의미 있는 고통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갈보리 길은 자갈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내 무릎을 깨지게 하는 일들이 있고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길은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위로가 내려는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들이 마침내 축복으로 변환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의 모든 화를 모아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승리가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비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침내 사도바울처럼 우리의 시련을 기뻐하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